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셨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뉴저지 한인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천국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간청했어요. 하나님이 뭘 줄까 하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한 번만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면 어디 하룻밤만 앉아보라고 허락해 주시고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냉큼 보좌에 앉으니까 아래 세상이 다 보였는데 넓은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 추운데 고생하는구나 하고서 보고 있는데 한 목동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마을에 내려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다른 목동이 그러면 양은 어떡하고 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처음 말을 꺼낸 목동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른 목동들도 아 그래 그러면서 다 양을 내버려 두고 마을로 가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위에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양이 해를 당하면 하나님께 누가 될 것 같아서 급히 내려가서 밤새도록 양을 쳤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목동들이 돌아오자 베드로는 다시 하늘로 올라와서 보좌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그래 보좌에 앉아보니까 어떻더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밤새도록 양치느라고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화입니다마는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 위엄만 잡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려면 좋은 걸 주시기에 앞서서 해로운 것부터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은 좋은 것 주시지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지요? 세상의 악을 제거하면은 악한 사람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더 큰 벌을 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악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제거하며 결국은 사람을 고통에서 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명이 뭘까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의 사명도 그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 아버지도 아니죠. 우리의 왕도 아니죠.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가도 뭐 이러다가는 해를 당하겠다 생각하면은 순종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 말씀은 바로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가르쳐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육적으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키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상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 육체적으로도 지켜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 영적으로도 지켜주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양쪽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갑자기 위험이 닥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가 날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인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때 정말 그럴 각오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갑자기 위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자 그 강한 충격 속에서 그것이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을 하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위기와 두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실족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온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도 배어 있으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다윗에게 복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고 할 것이면 그때 강한 충격을 받게 될 때에 그 충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이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러한 위험이 많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꼭 배어있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인다고 할 것이면은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하나님은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참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을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산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처하면은 세상의 권력자를 볼 때가 많아요. 이게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많은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 권력자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배반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면 낭패보기 쉬운 겁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더욱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를 잘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3절에 보면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광야와도 같은 순례자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해와 달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해가 주는 위험은 몸을 해치는 일사병이었어요. 당대인들의 이 일사병은 아주 무서운 당대의 그 광야에서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하나님은 순례길에서 그렇게 위험한 질병으로부터도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달이 주는 위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이 정신병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 보면은 문스트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건 달이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돌게까지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영어에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까지도 우리의 혼까지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고달픈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영육관에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면역력이 있는 건강한 자녀로 키워주십니다. 그러다가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은 또 붙들어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이기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건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 고난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더 강해지도록 하는 훈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석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데는 이것이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과 그동안의 우리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현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신앙생활에 지금까지의 여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왕이신 것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왜 그 고통을 의인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7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의인에게 화를 피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목숨까지도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이런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예배로 모이자니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피하자고 하니 영혼이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질 위험이 있단 말씀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모인 예배를 중지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평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충만한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이웃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흩어져서라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건물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의 몸이 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일시적으로 닫지만 그 누구도 교회를 닫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환 성도로 모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다른 질병으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뜻을 찾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며 새 힘없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과 의료학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서 새로운 평강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